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자 이렇게 뛰고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를 완성하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정말 믿는 자들의 양심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올바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맞다. 그 외에는 뭐 거의 다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판단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뛰기 시작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100여 개국의 중요한 제자들이 찾아졌고 그들과 함께 이제 세계복음화를 같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제자를 찾았을 때 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풀어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은 이 복음만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고 그렇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복음만 변질시키려고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에 대한 각각의 다른 정의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누구든지 복음 알고 복음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복음에 대한 선명한 정의가 제각계에 다릅니다. 물론 뭐 다 예수님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정의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대부분 얼버무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각각의 정의뿐만 아니라 뭐 심지어는 교단별로 또 뭐 나라별로 복음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적어도 하나 이상처럼 보여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전 세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날처럼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들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강력한 복음이 더 이상 우리 마음에 울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고 복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복음 외에 뭔가가 더 많이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적어도 복음이 왜곡됐거나 굉장히 축소되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희미하게 변질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것을 얘기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타협이 없었고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만 참된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사실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근데 너희가 지금 다른 복음에 빠져 있구나. 어떻게 이렇게 속히 올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에 이렇게 쫓고 있냐. 근데 그것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에 보내는 서신에도 동일하게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복음에서만큼은 타협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고 아무거나 그냥 교회 얘기하면 복음이고 하나님 얘기하면 복음이고 그냥 예수님 얘기하면 다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있는 얘기하면 무조건 복음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성경 속에 명확한 그 복음의 정의를 잃어버린 채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이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변화가 뭐 이렇게 성장이 많이 없는 것,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올바른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너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3대 복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것이 너무나 무서운 생각이고 또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사단은 끊임없이 이 복음을 공격해 왔습니다. 벌써 그것들이 누적이 된 거죠. 이미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이 복음을 방해하는 어떤 사단의 괴계가 아주 깊이 있게 침투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2000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축적을 가지고 지금 이제 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공격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죠. 교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기가 안 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됩니다. 사실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또 어떤 비밀이 있는지 얼만큼 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을 주신 이유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언가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언가를 믿게 하는 것이냐?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이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믿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일반적인 영어 버전에는 더 굿뉴스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더 굿뉴스가 뭐냐? That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the Messiah 라고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의 정의라고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저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름 열심히 전한다고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던 저에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물어봤을 때 답을 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몰라요. 단순히 뜻을 모를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직분인지 그 안에 내포하는 함의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구약에 수천 년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끝난다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저는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뜻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어떤 역사적인 팩트만 가지고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다 이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깨닫게 되고 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되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드린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수십 년 교회에서 보내신 분들 아니면 나름의 어떤 중요한 사역과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믿는다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한 중심이고 너무 귀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지금 서서 예레미야 5장에 주신 말씀처럼 지금 가던 길을 딱 서서 멈추어 서서 뭐가 선한 길인지 뭐가 옛적 길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십시오.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수많은 교단들이 지금 복음 때문에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를 같이 이루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뛰어난 신학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교단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모든 교단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맞다라고 하는 100%의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함께 세계 복음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을 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계속 이 복음이 계시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공의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충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정신 문제나 돈 문제나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나 그런 유의 기타 등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소급해보면 사실은 가장 근원의 하나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따라 지어졌느냐에 대한 어떤 해석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지 비로소 산 존재,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일,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모든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주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서 벗어났을 때부터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왔습니다.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왔습니까?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그 배경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유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유일한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 배경에는 죄의 문제와 또 사단의 문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즉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의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를 소급해보면 바로 이것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은 모르겠지만 이것만큼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해결책을 약속하셨고 그 해결책으로 메시아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세 가지의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보는 중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죠.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언급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제 가장 큰 악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범했다고 합니다. 먼저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고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판 겁니다. 스스로 다른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그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다. 정말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아니면 길을 찾는데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그래서 나를 버린 것과 다른 것을 찾는 것이 큰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신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속였다. 그리고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나를 떠나갔다.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그렇게 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셨냐 말이지.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단순한 그때 당시에 책망받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떠나가고 물러갑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이사야 1장 4절에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겼다. 그리고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게 지금 인생들의 문제입니다. 인생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8절을 보니까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네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죽음이 몰려옵니다. 계속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쫓아내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들의 상태가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들 너무나 영적인 존재로 지원받은 우리가 그 어떤 것들보다 무지하게 되어졌고 마음이 굳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는 그런 상태 철저하게 무지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인생 전체를 허비하는 그런 인생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수많은 여타의 문제들이 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죄송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짐승 같은 그런 인생들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나와집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단절 그 자체가 죽음이고 단절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이 정의하십니다.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그것이 악이다. 그리고 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것이 악이고 그것이 고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고통과 이런 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너에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우린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둔 이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에스겔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를 버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도 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본능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본성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음란과 음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죄를 결국에는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이 지식은 단순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주시는 안타까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 결과로 수많은 죽음과 많은 고통과 음행과 음란과 수치가 우리에게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러간 자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부패하다. 그리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영원한 선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분을 물러가고 모든 진리이신 그분을 물러가 모든 생명이신 그분에게서 물러간 그 인간의 모습은 어떠하냐? 항상 부패하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와중에도 지각이 있는 올바른 지각이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함께 들어온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죠. 어떤 습관 하나 고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몇 가지 이룬다고 될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모든 선한 것, 모든 영적인 것, 모든 아름다운 것 다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만 남은 거죠. 그 육신의 모습을 향해서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또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란 거죠. 계속.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이 모여있는 사회 안에서 끊임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일어난 수많은 증상들을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증상들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왔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왔구나.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구나. 예, 사단이 그 배경에 있는 것이구나.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들보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있는 우리에게 딴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죄 때문에 결국 끌려서 지옥 가는데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됩니다. 사단 가운데 지금 사단의 자녀로 살고 있고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겁니다. 그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일을 하셨고 그분이 오셔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할을 다리 역할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역할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의 해결책입니다. 누가 메시아입니까? 그것이 성경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길을 여신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라. 에베소 2장 13절에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골로새 1장 20절에서 22절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죄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메시아의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 떠나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굉장히 강력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쪽이 길이다 저쪽이 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을 얘기합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죽음이 점점 몰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든지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해결할 수 있는 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해결책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해결책입니다. 메시아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메시아만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게 하시고 메시아만이 모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그 메시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들이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참된 구원을 받게 되길 바라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